성도님들 다 좋아하시는 찬양이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 요새 나누는 말씀하고 잘 맞는 것 같지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보통이 아닌데 뭐 더워도 이 정도야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더워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평상에서 또 멀리 외국에서까지 다 연결해서 보고 계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두 차례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은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마시고 꼭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생각했지요. 그 중에서 9절과 10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지난주일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는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또 살아라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면 땅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왕돼 가지고 그래서 욕망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이들 중에도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 아, 내가 부족하지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참 행복하다 하는 이런 영적 기쁨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면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참 큰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쁨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렇게 다 이루어지겠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기도를 많이 드리고 이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100%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이 세상은 워낙 죄악으로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게 100%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부터가 그래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마치 버림받다시피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사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애태워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흔히 말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해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내 주변에 이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는 아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나 하는 우리 한계가 주는 통증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하늘과 땅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한계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나눈 것처럼 이 땅은 다 나중에 불로 심판되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을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또 이 기도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한계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게 보여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마치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것 같이 하나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본다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 한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 아픔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100%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이걸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기만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 핵심 주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안타까이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걸 바라만 보고 계신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로 와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이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눈에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이들 곁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로 임하여 오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그래서 주님은 저 위에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우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간절하게 진액을 짜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기도를 들이심으로 기도의 모델이 되셨어요. 당신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어떤 목적으로 위한 이기적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드린 기도는 오늘 여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듯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주님도 계속해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셨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모델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델도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공생애 사역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던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기도와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참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중주와 같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어우러져가는, 그게 이 복음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라고 할 때 그걸 닮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된 다음에 우리 선배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그분들도 또 하나의 모델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 그래서 그들은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해 갔으니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영적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참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는 게, 그게 유감스러운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 삶은 그 반대로 가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개인에게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우리말로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책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성경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셨대요. 어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인생 현장으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가만히 앉으셔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만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가 부대끼며 욕망 가운데 좌충우돌하며 사는 우리 인생 현장에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펼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책 덮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왕 되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곁에 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뚫고 나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방식이 뭐냐? 이분은요, 하나님을 향해 아,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놀라고 경탄하면서 그분을 높여 경외하는 게 그게 기본 자세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제시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방금 읽은 것처럼 영원하신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 짧은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보약을 잘 드시고 아침 저녁 헬스 뭐 별거 다 하시고 막 환장을 해도 그래도 그냥 몇십 년뿐이에요. 몇십 년.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한 100년 살고. 근데 삶의 질이 그땐 바닥이잖아요. 그냥 100년을 채우긴 했는데 거동도 잘 못하고. 우린 그런 시간의 한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은 썩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몸뚱아리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아휴 이거요 다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그래서 씻으실 때마다 썩을 몸이다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죽으면 다 갖다 묻으면 썩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육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신다. 우린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세요. 그죠? 좀 예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씻고 뭐 하고, 가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랑은 달라도 아주 다른 분이세요. 그런 분이 또 우주 공간에 어디 또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랑 조금 비슷해가지고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인생들이 그분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경탄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하시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저자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주쳐야 된다고 얘기하냐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위대한 분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신 걸 알수록 내가 별거 아니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가 가벼워져요. 아,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훅 불면 날아갈 존재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기 도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교만의 병에서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다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참 감동되는 부분이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워낙 방대한 주제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광활함 속에서 길을 잃고 또 워낙 깊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서 익사합니다. 다른 주제라면 우리가 열심히 파헤쳐 나름 터득할 수 있고 은근히 자만에 젖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학문 중에 학문인 신학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다림줄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고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그 높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허영심일 뿐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의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는 욥기 8장 9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생각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할수록 나의 어리석음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묵상할수록 내가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이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죠. 이 설교문을 인용하고 나서 이 책의 저자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반대로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법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달려나가 행동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밤낮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좀 성공한 목사가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 스타디움에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무슨 성공한 락 가수같이 그 안에서 무슨 쇼맨십을 가지고 뭘 하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읽을 가치도 없는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고 떠버리고 자랑하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숨이 콱 막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경외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손바닥 안에 주무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리의 진리됨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자의 이야기에 동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구한다면 그건 가짜 신앙인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으로 안 살고 내가 왕노릇하면 그 신앙은 가짜인 것이 아무리 이름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밤낮 하지만 그것이 현장 속에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짧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기도를 반듯하게 드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기본 자세예요. 이게 영적으로 차려 자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의 방향성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늘로부터 땅으로라는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방향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반대입니다. 땅으로부터 이제 하늘로 향하는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늘로부터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서 기도의 모델이 되시고 삶의 모델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신다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죠? 땅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죠? 승천하셨죠? 이게 두 번째 또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땅으로부터 하늘로. 그럼 이제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지금 남아있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땅에서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과정 우리에게도 그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지구촌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과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가 완벽하게 될 거라면 그냥 지금 어디 계셔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어디 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 미련 없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이 승천이 뭘 말해줍니까? 이 세상은 나중에 멸망할 세상이고 내가 이룰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는 행동이 그게 승천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 나는 승천하는데 너희는 그냥 계속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들어올려 당신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유한한 생명이 꺼질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들림받아 갈 것이에요. 땅에서 하늘을 향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너희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다 순교하셨어, 순교.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면 그들이 순교하게 놔두면 안 돼요. 얘들아, 죽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럴 텐데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받으셨다는 것은 뭘 말해 주냐 하면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이 세상 자체가 무너질 것이고 내가 이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게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핥닥거리고 팔뚝팔뚝 뛰고 있는 생명은 잠깐 있는 것이고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고 이 생명이 촛불 꺼지듯 꺼지고 나면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여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신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입장권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역설인데요. 하늘나라를 사모하신다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에서 열심히 살면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게 역설이잖아요. 그럼 땅에서 열심히 산다는 게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면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얻는 방법인 것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땅에서 열심히 살아 하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영락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행 가방 안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챙겨 넣는 과정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엄숙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삶을 엄숙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 아까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경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그 GK 체스터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아세요? 천사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이분은 참 재밌게 말했어요. 그건 천사가 자기를 아주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거운 건 떨어집니다. 날지 못해요. 아주 가벼워야 깃털처럼 가벼워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자기를 아주 가볍다고 생각한대요. 어떻게 천사들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깃털같이 보잘것 없구나. 그러니까 날 수 있대요.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풍선, 그 공풍선 여기 놓으면 그냥 땅바닥에 있습니다. 풍선이. 근데 풍선을 호호 부르는데 그 속에 그냥 일반 입김을 불어넣으면 조금 있다 땅에 다시 내려 깔려요. 그죠? 가볍질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요새는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엔 수소도 넣고 헬륨 이런 거 가벼운 거를 넣으면은 이게 막 떠올라요. 그죠? 그 원리랑 똑같아요. 풍선 이게 나라면 내 안에 들어있는 무거운 건 다 빼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럼 내가 아주 가볍게 돼요. 그러면 하늘로 날아올라요. 그 하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알려주는 상징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준비하신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대로 사는 거죠. 저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릴 때 어디서 제일 가슴이 콱 이렇게 감동을 받냐 하면 그 시작하는 부분이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감동받아요. 그분이 나처럼 이 땅에서 헐떡거리시고 허덕이는 분이 아니시고 저 하늘에 계시다는데 감동받아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그 먼 거리가 아주 가까워져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도 그분께 이룰 수 있다는 감동을 생각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한마디면 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하늘에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해 가는 하늘나라로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그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좌우를 보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전쟁, 유혹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경제 현실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이 기도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들어올려 당신 곁에 머물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확고하고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땅에서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온갖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